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우리 일주일 동안 잘 누리고 사시다가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새 노래를 들으니까 좋죠? 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찬양대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몇 주 전부터 광고를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오늘 감사 교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있는 이 중북 가주 장로에서 주최하는 이곳에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텍사스 하폐에서 이 툴을 개발하는데 100만 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깨우고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신 우리 김기봉 목사님께서 강사로 우리에게 좋은 이 준비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그 영적 각성에 대한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4년 올해 교회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혹시 여행 중이라서 빠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석수 장로님께서 포토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곧 넣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성경절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 그 짬 시간이 있어서 예수를 생각하는 삶, 이 기도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바로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모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 열고 있는 것은 일요일을 한 주간을 처음 시작하는데 기도로 열자라는 의미에서 아침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니까 2014년 들어서 아침 기도의 시간에는 좀 참석 인원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 집회에는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열심을 품고 좀 집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속도와 이 목소리를 맞춰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앓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시편 이 139편은 다윗과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이, SNS 시대니까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요. 카톡으로 어떤 분이 이런 걸 보내주세요. 여기 좋은 글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실런지 그러길래 저도 간단하게 대답했죠.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답이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좋아요. 물론 이게 남자 성도님이에요. 아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또 답을 했습니다. 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경영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미워하기까지 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생기면 주님께 맡겨야지요. 목사님 하루에 기쁨이 샘솟는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 웃는 얼굴. 아,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의 옆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도대체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대부분이 보면 상당히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매사추세츠 그 지역에 어느 해변가입니다. 그 해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변가를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로프에 발이 걸려가지고 바닷가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구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가족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로프를 던져주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구조 요청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수영을 잘하니까 좀 구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관한 것은 죄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판결 난 줄 아십니까?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 라고 판결났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도둑이 들면은요, 도둑이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문을 꽁꽁 끌어 잠궈요. 문을 열어놨다가도. 그래서 도둑이 들더라도 절대로 도둑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래서 도둑이 들면은 불이야!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도 문 열고 밖으로 나온대요. 자기 집에도 불이 옮겨 붙을까 싶어서. 그 지금 현대사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프라이버시라는 명목으로 정말 무서울 만큼 무관심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간섭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아, 교회에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괜히 교회 일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뒷전에 앉아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무관심 시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결혼한 지가 3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 생활 30년,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 하셨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딱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저도 똑같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아니, 40년이나 살았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싸움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나에 대해서 알기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피부치에, 그렇죠?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알기나 해요? 그래요. 아빠가 나에 대해서 알기나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굴은 서로 알고 있지만은 내 생각이 뭔지, 내 고민이 뭔지, 당신이 그것을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속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한 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모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아실까? 그런 질문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감찰한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search예요, search.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말은 그 스트라이트 있잖아요. 이 불을 촥 비치는 그 스트라이트를 확 이렇게 비추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속속들이 다 아셨나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여러분 여기 매 절마다 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 통촉한다는 말은 촉, 그렇죠, 모든 촉까지 다 통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밝히 안다는 말이에요. 다 통촉하시며 생각을 다 아시며, 그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또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말과 모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그 형편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6절에 보시면은 여기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지식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다윗이 다윗 자신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 속에서 다윗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식 속에 살고 있다면 다윗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전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요 후덕하게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풍족히 후덕하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성과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세요? 무한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수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저 사람은 누군가?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호 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나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말은요 엄마의 그 반개세포와 아빠의 반개세포가 만나서 세포 한 개가 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가 엄마의 뱃속에 착상이 되기 전에,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현대는 사실 가치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이 저울을 이렇게 좌우의 저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흔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저울이 좌우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한쪽 저울에는 죄악된 나가 달려 있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두 개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떨고 있는 이 저울에 저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 나의 길과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정말 나의 전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더 큰 가치를 두셨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쪽에는 죄악된 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두 개가 저울 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는 선택하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지불해 주셔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내 안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밝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지식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기이하다 그랬어요. 그 기이함이 다윗을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만지기는 좀 만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머리를 만지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 빗도, 빗질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뭐, 뭡니까, 그, 이, 무스도 좀 바르고, 그렇죠.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머리를 감고 그래요, 감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머리를 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세시는데 그냥 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글씨가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부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세시느니라. 세신바 되었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머리카락을 세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밀한, 정말 머리카락같이 그 세밀한 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그분은 6절에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전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한다. 그 말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만 잘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전체를 다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 전후를 다 말한다는 건 전체를 다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후를 다 두르고 있다는 것은 전체를, 우리의 전체를, 삶 전체를 다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만은 제가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이렇게 되고, 제가 참 꿈에도 그리는 대총회장을 그 낙도의 괌 섬에서 대청회장을 만났어요.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요. 그 마이크로네시안 섬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아가나 철지 미국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때 폴 캠버거 목사님께서 대청회장 하실 때, 제가 처음 그 신앙을 이렇게 재림 신앙을 이렇게 할 때, 그분하고 제가 악수도 한번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청회장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재림 성도가 이렇게 되면서 참 꿈이 있어요. 야, 우리 아들 키워서 대청회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이가 좀 잘 자라서 이 나라에 좀 정말 쓰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든지 뭐 국무총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외교관이 되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철이 들면서 자라오면서 제 꿈이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도의 점을 제가 기도문을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요?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드려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도 통화하면은 아가야 소리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차마 하지는 못하는데 미나야 내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진짜 기도 드리겠다.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서 동행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꼭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도를 지금 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범하지만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오하이오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도 보내고 천명 선교사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 영어 학원 선교 이런 것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미시간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곳에는 겨울이 되면은 눈이 와도 그렇게 많이 오는 데가 그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눈이 안 오는데 거기만 들어가면은 눈이에요. 그래서 눈구덩이에 산다 그랬어요. 한 4개월을. 근데 2006년도 12월 달에 제가 아예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벤튼 하브라는 좀 식당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31번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가야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옛날 길로 가면은 고속도로는 아닌데 길이 좀 멀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2월 달이니까. 12월 말경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운전을 해 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돌아버렸어요.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돌아가지고 다른 차선으로 가버렸어요, 차가. 근데 달려오는 트럭하고 충돌을 해버려요. 받쳤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어떻게 섰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른 차선에 이렇게 차가 멈춰 섰어요. 근데요, 여러분, 트럭에 받쳤으니까 그 트럭도 눈길이니까 뭐 스피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트럭은 4-wheel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눈길을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잘 달려요. 근데 그 모서리가 이렇게 받쳐서 차가 돌았다 그러는데 근데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 놀랬죠. 차가 트럭한테 받쳤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차도 별로 안 다쳤고 아이도 별로 안 다친 거 있죠. 아무도 안 다치는 거 있죠. 그 안에 탄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입는 옷들과 호흡하는 공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다면 사단은 공기에 병독과 독소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기를 보호하시듯이 전후를 두르시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세요? 정말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에 정말 알아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나는 몰랐지만은 오늘 우리 잠팍 교수님께서도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보호하는 천사. 그 천사는 힘센 천사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다윗은요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그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원수가 바로 눈앞에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정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잠을 잔 사람이에요. 신을 지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도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식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우리 주변을 감사 공기가 우리 주변을 감싸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나다나엘이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메시아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시대 소망 140페이지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도 본다고요? 우리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삭개오 네, 이제 나타났네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부정 축제한 그런 재산을 축제한 돈으로 재산을 모았다면은 그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군인들은 강압하지 말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줘라 하는 그런 침례 요한의 설교를 그가 듣고 그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라는 기별을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여리고성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로 가신 것은 바로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러 여리고로 가셨어. 이제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 만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삭개오야. 아, 저는 그 대총회장 아까 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총회장이 저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앤드루 김 이렇게 저 이름을 이야기했다면 제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 이름을 몰라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대통령이 저하고 이렇게 탁 악수를 하면서 저 이름을 이렇게 탁 불러주면은 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나무에 있는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들었대요. 자기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랐다.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것을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그것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정말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감동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이 정당하게 벌지 않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짓게 된 것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요, 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지요? 정로의 계당 6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전후를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죠. 여기 선택하는 자들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에요.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제자만 특별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지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생김새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문제를 하나 내면서 이것을 잘 해결하면 내가 그에 대한 이유를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눠줬어요. 새를. 살아있는 새.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제자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죽은 새를 가져왔어요.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였습니다. 새를 죽였습니다. 하고 그 마당에 죽은 새가 이렇게 쌓여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한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끼는 제자였어요. 근데 한참이 지나니까 이제 그 원장이 총애하는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그 제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손에 살아있는 새를 그대로 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너는 내가 새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어색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왜 원장이 그렇게 그 아이를, 그 제자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하면서 굴에 들어가서도 숨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이 마치 음부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다? 등불이라 그랬어요. 일일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남몰래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이 확신 가운데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